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세상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세요? 예, 제가 많은 걸 생각해봤는데 이 시대는 이 절망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절망의 시대. 최근에 UN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2025년 거.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고독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고독사 같은 절망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최근 여러분 그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 보셨은 적 있어요? 예. 그 제목에서 나오다시피 그 프로그램은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상담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나온 부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부부가 서로가 서로의 신뢰가 이미 깨져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즉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와 가정, 이 사회를 본다면 정말 우리는 이러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시대에 대해서 오늘 설교 초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어디에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가치와 트렌드에서 그렇게 많이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이웃관계에서 때로는 내가 이걸 왜 했지? 그게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으시죠? 네, 저만 있는 걸로. 그럴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가정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이 교육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옆집 엄마 목소리가 더 신뢰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처럼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시대, 바로 절망의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시대가 왜 더 절망의 시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희석하려는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4차 산업혁명, AI다 하면서 여러분 AI가 진리래요, 요즘은. 그리고 뭐가 힘이에요? 돈이 힘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팽개치는 시대. 더 본질적으로 이 시대가 위기인 이유, 절망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뒷순위로 물러나면서 진리가 희석되기 때문에 절망의 시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갔던 것처럼, 이 시대가 절망의 시대인 것처럼 성경에서도 절망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바로 한 여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와 있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나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한나 분식이 떠오르는데 옆에 여러분 한나 분식 알아요? 만천제 뒤에 있는 한나 분식. 예, 거기 김밥 맛있죠? 예. 한나 분식이 떠오른대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한나라고 한다면 슬픔이 많은 여인,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엇을 얻은 여인? 예, 자식, 그것도 사무엘이란 아들을 얻은 은혜의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도 많은 한나라는 자매의 이름을 가진 자매가 계실 겁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한나라는 자매가 많죠. 제가 한번 교적을 쳐봤더니 한나가 너무 많아요. 이한나, 김한나, 박한나, 한나 너무 많아서 그분은 전화번호를 넣어야 돼요. 교적을 넣으려면. 그 정도인데. 그래서 한나라는 이름이 많은 이유도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이 슬픔 많았던 여인의 기도가 슬픔의 기도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무엇으로 끝나요?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한나의 기도가, 슬픔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는 뭘 얻었기 때문에? 예,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었죠? 근데 거기 부분에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절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그 구절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는 것처럼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나왔을 것이다, 그거와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왜 절망의 시대를 살았던 한나라는 한 여인이 어떻게 해서 감사와 찬양의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나라는 이 여인의 배경을 좀 살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나는 뭐가 많은 여인이에요? 슬픔이 많은 여인이에요. 자, 한나는 남편이 몇 명 있었을까요? 예,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남편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 말고도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슬픔이 많은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나를 더 슬프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나는 자식이 있는데, 아니, 자식이 없는데 그 둘째 부인은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부인이 자식이 있으니까 이 한나가 정실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부인,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바로 슬픔의 원인이 바로 그 자식이 있고 없고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쭉 찾아가다 보면은 이 슬픔의 원인, 격분의 원인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자녀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여인이 잉태하지는 못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정실부인인 한나를 격분시킬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너는 누구와 끊어졌다? 하나님과 끊어졌다. 그 모든 인식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격분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러 딱 나가요. 기도를 나가는데 기도를 잠잠히 하는데 그때 제사장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엘리는 갑자기 기도하는 한나에게 너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만 궁금한 걸로? 여러분 다 믿음이 좋으십니다. 저는 갑자기 왜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 열심히 기도하면 건드리진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엘리가 와서 왜 기도하는 한나에게 너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이렇게 시비를 걸었을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이제 뭐 설교에서는 엘리가 영적으로 무뎌졌었다, 그 얘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제사의 그런 종류를 좀 알아야 돼요. 이 당시 이 한나의 가족들이 올라가서 드렸던 제사의 종류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근데 화목제는 유일하게 특징이 있는데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린 자도 그 제물을 나눠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물을 받아서 그것들을 가족들과 같이 공동으로 식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후에 공동 식사를 할 때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같이 겸하여 먹기도 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소리 없이 입을 오물오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아, 얘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했구나 하면서 그래서 너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다 알고 있었던 표정이세요? 예. 그래서 바로 한나에게 엘리가 너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한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읽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1장 15절 16절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엘리가 너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그러니까 한나가 저는 지금 포도주와 독주를 먹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쏟아놓은 것뿐입니다. 통한 것뿐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여호와의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 문자적인 표현은 뭐냐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쏟아놓은 것뿐입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죠? 기도하다가 맨 처음 내가 너무 갈급한 게 있어요. 제가 뭐 남자친구가 갈급할 수도 있고 돈이 갈급할 수도 있고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이거 너무나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 이거 너무 필요한데 이거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기도하다가 기도를 그렇게 계속 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나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네,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즉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의 슬픔을 쏟아놓기 위하여 여호와 앞에 나왔는데 어느 순간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고백들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이 없어, 이 자녀가 없어서 내가 이 고난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시대의 사사기 이후죠. 그 시대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 한 사람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심정이 통함으로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이 아들을 주겠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되죠? 누구를 얻게 되죠? 예,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0절 한번 봅시다. 어떤 날에 태어나는지 사무엘상 1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사무엘하 1장 20절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아까 여호와 앞에 심정이 통해서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기도의 고백이 바뀌었다고 했죠. 그리고 누구의 심령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되자 한나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 아들을 바치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저기 20절을 자세히 보시면 잡으세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보면은 여기에서 사무엘을 얻게 된 주체가 여기서 잘못 보면은 누구처럼 보여요? 내가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가 내가 기도해서 여호와 앞에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이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뒤에 내가 구하였다 이 단어가 쓰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사무엘을 얻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 아들을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받았노라라는 고백이 오늘 읽었던 1장 20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 아들이 필요해서 이 아들의 슬픔의 원인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그 시대의 아픔이 한나의 부림을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나의 행동에서도 확인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되죠? 나실인이 되죠? 근데 평생 나실인으로 서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나실인도 기한을 정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나실인도 여러분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뭐 7년이면 7년 이렇게 기한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들이 한나의 슬픔의 원인이었다면 그냥 이 아들 받았으니까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1년 제가 서원해서 이 아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평생을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슬픔 많았던 한 여인이 여호와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 심정과 심정의 통함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 아니 생긴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10년 가운데 깊숙이 밀어넣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이 한나의 기도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제가 오늘 본문은 아까 주보에 4절부터 8절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를 집중적으로 보긴 볼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것도 보긴 볼 텐데, 우리 4절에서 8절을 한번 볼 텐데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활이 꺾였다는 것은요, 전쟁에서 활이 꺾였다는 건요, 패배를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 꺾였다는 이 히브리 원어의 표현은요, 그 활이, 활을 박살내다는 표현, 박살내다는 표현. 그러니까 이 패배는 완전한 패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근데 여러분, 넘어진 자는 이 표현은, 여러분, 내가 여기 길을 갔다가 뭐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진 게 아니에요. 스스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는 수동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넘어뜨림을 당한 거예요. 즉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이 넘어지게 된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띠를 띠어서 이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즉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느냐? 전쟁의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한나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믿음의 전쟁을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쉬고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심지어 밥 먹는 것조차 세상에서 믿음의 전쟁,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이런 데 있지 않았어요? 내가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세상의 불가항력적 상황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믿음이 깨져버린 것 같은, 내 믿음의 그 무엇이 신념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 넘어진 것 같은 상황이 내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럼에도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믿음의 전쟁 같은 싸움을 싸운다 할지라도 그 싸움에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한나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역전의 하나님이 한나에 또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을까요?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5절 되니까 한나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고백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으로 예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자, 여러분, 여기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누구였어요? 한나였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자녀를 몇 명을 준대요? 일곱을 낳았대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포함해서 몇 명을 낳았을까요? 목사님,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예, 여러분, 사무엘을 제외하고 다섯 명을 낳습니다. 아들 셋, 딸 둘. 그래서 총 여섯 명을 낳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일곱을 낳았다고 했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죠. 7은 완전수죠, 완전수. 즉,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에게도 완전수 7,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분임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에게 온전한 회복과 생명을 주시는 분,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에 한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에 닥쳐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임신하지 못해서 내가 생명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 경수가 끊어진 것처럼 낙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는 역전의 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조차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조차 변화시키고 또한 불가능도 가능으로 변화시키는 역전의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7절인데요. 6절 7절 왜 이게 가능한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세요?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 시대 사무엘상 바로 앞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텍스트를 구분해서 그렇지 이 사사기 말기예요. 사사기 말기, 즉 하나님이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나가 얘기했던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고백이에요.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미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아야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이 감사 찬양의 이 기도가 너무나 놀랍고도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 역시 이런 고백의 은혜가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리를 외면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으로 그 한나에게 찾아왔을까요? 우리 8절인데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신분의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 두 번째는 빈궁한 자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까 6절, 7절 그냥 넘어갔지만 7절에도 가난한 자가 나오고 8절에도 가난한 자가 이 가난한 표현이 나와요. 근데 7절에 가난한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부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8절에 가난한 건 뭐냐면요, 총체적인 난국, 총체적인 약함을 얘기해요. 권력, 재산, 지위, 모든 것에 힘이 없는 자, 약한 자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어디에서 일으킨대요? 진토에서 일으킨대요. 이 진토는 이게 땅의 티끌이란 뜻이에요. 땅의 티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땅바닥에서 이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이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써요? 빈궁한 자. 빈궁한 자는 뭐냐면요,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빈궁한 자예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 없이는, 필요 없이는 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일으킨대요? 거름더미에서 올린대요. 거름더미. 여러분, 거름더미라고 하면 좀 느낌이 안 오시죠? 어떤 이게 의미인지. 이 거름더미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뜻을 찾아가면 어떤 뜻이냐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이 어떻게 돼요? 타죠. 번제가 타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버리는 곳, 인분을 버리는 곳이에요. 이게 뭐예요? 부정하고 불결한 곳. 즉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바닥 중에 바닥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거름더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바닥 중에 바닥,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그 사는 인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때 더 놀랄 만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을 누구와 함께 앉게 하신대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대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귀족들 하면은 약간 이게 좀 느낌이 안 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왕족들입니다. 왕족들. 그러니까 바닥 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왕족들과 같이 함께 앉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족은 무엇으로 이어지죠? 혈통으로 이어져요. 혈통. 그래서 우리 영어로도 이게 블루블러드라고 하잖아요. 블루블러드. 이 파란 피가 아니라 뭐예요? 특별한 혈통,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 로얄 패밀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블루블러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여러분, 귀족, 왕족은요, 내가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혈통으로만 이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땅바닥에 있는 자, 바닥 중에 바닥에 있는 자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일으키시고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얻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믿음의 싸움에서 넘어진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빈궁한 곳에 있어도 그 신분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임을 오늘 한나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나가 거의 근자감이죠. 근자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연식이 좀 되실까? 근거 없는 자신감.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의 한나, 이 고백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 아까 우리가 8절을 읽었어요. 제가 8절을 읽었는데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원문을 보면은 제가 이제 앞에 거 이렇게 좀 이렇게 볼드를 쳐놨는데 원문을 보면 그 앞에 볼드 쳐 있는 부분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를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땜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왜냐하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즉 한나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 한나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 한나가 고백했던 그 당시의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보니까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접시 돌리기 묘기 아세요? 접시 돌리기 묘기 아실 겁니다. 어떤 겁니까? 이게 긴 막대기가 있고 그 위에 접시를 돌리죠. 그래서 막 돌리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막 이걸 계속 돌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요. 이 접시 부분이 뭐냐면 이 세계예요. 이 접시나 이 위에 뭐가 있냐면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를 받치는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접시가 떨어지지 않게 막는 막대기 같은 거 있죠? 그 기둥으로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둥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오늘 한나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전쟁도 역전시키시며 우리의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왜 그게 가능한 줄 아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역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제가 실은 대학교 때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그런데 그 장로님의 간증이 아직도 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분이 그 집안이 엄청난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독실했냐면 그 절을 지어서 이렇게 바칠 정도로 그렇게 되게 독실한 이렇게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약대를 나오게 돼요. 근데 이분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를 위한 연고를 발랐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막 전국 팔도에서 막 다 이거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약사들도 이 연고를 사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이제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마음이 좋으니까 그 연고를 이제 이 약사들에게도 나눠줍니다. 판매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막 돈벼락을 맞은 것처럼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보건법에 의해서 이분이 법에 위법했다고 이분이 고발 고소를 당해요. 이게 정부에게 걸린 거죠. 왜 그러냐면 이분이 판매자에게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죠? 이게 환자들에게 판 건 되는데 약국이 약국에게 그 당시 무면허로 이 돼 있는 이 연고를 판매했기 때문에 그게 위법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얘기를 듣자 이 청청병력 같은 소리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이분이 피신을 갑니다. 피난을 갑니다.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친구 집에 며칠 있다가 어디 며칠 있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분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고 써요? 불교 집안이라고 했죠. 절도 많이 바쳤다고 했으니까 스님들을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경상도 몇 밑에 어느 절에 가가지고 그 절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있는 뭐 암자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 가가지고 가장 골방을 달라고 했대요. 이제 걸어 올라가서 거기 방에 이제 다시 이제 피신을 한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이제 거쳐서 이제 거기 찾아가서 피신을 했는데 이 암자가 낮에여도 이 수풀에 우거져 있어가지고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에 들어갔더니 얼마 있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극장 가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눈에 시력이 돌아오잖아요. 시각이 그것처럼 조금 있으니까 이제 깜깜하게 잘 이렇게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 잠깐만 있는데 안에 방 안에 이렇게 신문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신문이 하나 있어서 이제 도망만 다니다니까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두근반 세근반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문을 이제 그래도 오랜만에 세상 이야기 듣는다 해가지고 신문을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신문 한 중간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무면허로 이렇게 약국에서 약품 팔다가 정부에게 접촉이 돼서 이 사람을 이제 고소해서 잡으러 가고 있다. 이제 그 신문 대문짝에 나 있다라는 거에서 이분이 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네 하고 이제 유심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 분의 이름 세 글자가 딱 써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전율을 느꼈대요. 소름을 느꼈대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그 위법에서 도망 다닌 지 몇 개월째냐면요. 6개월째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그 방에 들어갔는데 6개월 전에 신문이 그 시골의 그 암자의 방에 동일하게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소름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그런 생각이 이상하게 들어요.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필시 내가 이때 이 장소 이곳에서 이 신문을 만나게 한 바로 이 기사를 만나게 한 그 어떤 절대자가 있다.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외마디 한마디를 외쳤답니다. 하나님! 잠 깨셨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날 밤에 그 방에서 밤을 새도록 기도를 했대요. 그러자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 마음에 있던 원망, 불만, 두려움, 낙심 모든 게 싹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 발로 걸어 내려와서 경찰서로 자수하고 들어가서 바로 새로운 삶,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로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인생을 살았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망의 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눈물 그칠 날 없는 아픔의 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바로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무리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상황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한나는 3000년 전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3절, 9절, 10절 우리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읽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을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을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늘어진 한나의 어깨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한나의 넘어진 한나의 뿔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도 높이 들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요, 한나의 기도가 우리와는 다른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라 이렇게 여러분 치부하지 않기 바랍니다. 한나는 우리와 같이 슬픔 많은 여인, 가성에서조차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이스라엘은 그 나라에서 작은 곳에 있었던 가난한 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위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한나는 여호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위대했던 것은 성경의 위인인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누구를 보게 한 거예요? 그 한나의 기도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무엇하러 나왔습니까? 기도하러 나왔죠. 근데 기도가 왜 유리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시간과 공간의 제한적인 우리 한나 피조물이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절대자 대신 하나님 앞에 쏟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2025년 3월 28일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경영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실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고백하기 원하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나의 캠퍼스, 나의 학업,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고백하기 원하시는지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경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로 그 하나님을 좌정하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어놓을 때 비로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한 줄 아세요? 그것은 그 강함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기도한 그 시간과 그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음으로 내 삶 가운데 고백되길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까지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기도의 응답자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결정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 어느 누구도 낙망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이 세상에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한 적인지 아세요? 로마서 10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눈물, 어떤 기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고백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나의 모든 것들도 역전시키는 역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토설되길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한나의 기도처럼 오늘 이 밤의 우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역전되는 우리의 눈물의 어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아니 그것보다 더 높고 더 넓은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될 줄 확신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오늘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복된 밤, 은혜의 밤, 권능의 밤, 기도의 응답의 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니 이 고백이 있거든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찬양을 할 때 아버지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그 인자가 마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말씀을 붙드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인생의 실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서는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도, 절망의 상황에도 나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결정체 대신 능력 대신 예수님만을 붙드는 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실존이, 나의 삶의 믿음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